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다들 잠깐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우리 집 냉장고 문을 딱 열어보는 거예요.
네, 아마 다들 꽉꽉 차 있을 겁니다.
맞아요. 냉동실 깊숙한 곳에 얼려둔 식재료부터 야채 칸에 있는 과일까지. 솔직히 집 밖에 한 발자국도 안 나가고 최소 몇 주일은 거뜬히 버틸 수 있을 만큼 음식들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게 물리적인 생존이 보장된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네, 근데 감 이상하거든요. 우리의 물리적인 창고는 이렇게 막 터질 듯이 넉넉한데 왜 우리는 매일 밤알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면서 쫓기듯이 살아가는 걸까요?
그 불일치가 바로 현대사회가 가진 가장 큰 아이러니이자 딜레마라고 할수 있습니다.
딜레마요?
네. 그러니까 과거 인류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그 물리적 생존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가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오히려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혹은 내가 가진 이 풍요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어쩌지? 하는 심리적인 빈곤이 자리를 잡은 거죠.
아, 영적인 기근이 또아리를 틀었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생존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만 그 실존의 불안은 훨씬 더 거대해져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묘한 역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하나의 설교 말씀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이죠. 그 주기도문 안에 등장하는 아주 짧은 문장 하나에 초점을 맞춘 설교 말씀인데요.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구절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문화적으로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잖아요.
네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설교 말씀은요, 이 단순해 보이는 기도문이 사실은 매 끼니마다 읊조리는 그런 가벼운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오히려 인간의 생존, 그리고 끝없는 탐욕의 메커니즘, 나아가서 진정한 부유함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통찰을 던져주고 있다는 거죠.
와, 밥 먹기 전에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예리한 해부라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깊이 파헤쳐 볼까요? 이 텍스트의 진짜 무게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문장이 처음 쓰였을 당시의 현실로 좀 들어가 봐야 할것 같아요.
그렇죠. 배경이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뭐 무심코 집어드는 빵한 조각이랑 1세기 고대 사회의 빵한 조각은 그 무게가 완전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설교 말씀에서는 이 당시 시대적 맥락을 어떻게 짚어내고 있나요?
아주 치열하고 그 절박한 맥락으로 접근을 합니다. 설교 말씀에 따르면 원어 성경에서 이 일용할에 해당하는 단어 자체가 고대 문헌을 통틀어서 극히 드물게 사용된 아주 특수한 필언이라고 해요.
아, 진짜요? 일용할이라는 말이 희귀한 단어였군요.
네, 이것이 쓰였던 1세기의 고대 농경 사회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치수 시설이나 농업 기술이 전무했던 시대잖아요.
네네,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짓던 시절이죠.
맞아요. 아무리 농부가 뼈가 부서져라 밭을 갈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비가 안 오거나 예상치 못한 메뚜기 떼가 덮치면 그냥 그해 농사는 끝나는 겁니다.
아, 끔찍하네요.
그것은 곧온 가족의 굶주림과 직결되는 말 그대로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오늘날처럼 흉년이 들었다고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주거나 해외에서 뭐 식량을 수입해 올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거네요.
그렇죠. 자연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인간의 노력은 너무나 미미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단순히 오늘 점심 메뉴는 빵이었으면 좋겠네요. 약간 이런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완전 생존의 문제였네요.
네. 내일 당장 생존하기 위해 기필코 필요한 최소한의 열량, 즉 인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자신의 생존조차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연약함에 대한 뼈저린 인정인 겁니다.
뼈저린 인정이요?
네. 그리고 절박한 간구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설교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와, 낭만적인 기도가 아니라 완전 벼랑 끝에선 인간의 생존을 향한 전류에 가까운 거였군요.
그렇게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되는데요.
네, 말씀하시죠.
제가 알기로 보통 기독교를 포함해서 많은 종교적 전통에서는 그 영적이고 정신적인 가치를 되게 고상하게 여기잖아요.
네네,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반대로 육체를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물질을 구하는 행위는 좀 세속적이거나 급이 낮은 걸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이 설교 말씀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라는 인물이 직접 만든 가장 핵심적인 기도문에 그것도 정중앙에 그 빵이라는 물질을 구하라는 내용을 박아넣었다는 건데 이건 기존의 종교적 이분법이랑 좀 많이 충돌하는 것 같거든요.
그 지점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매우 독특하고 전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의도적인 거라는 말씀인가요?
네, 설교 말씀 역시 그 이분법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종교가 철저히 금욕적일 것이라고 착각을 하지만 이 텍스트는 결코 육체적 필요나 물질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긍정한다고요?
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 중에 혹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워낙 유명해서 누구나 아는 구절이잖아요. 보통은 물질보다 정신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지 않나요?
표면적으로는 확실히 그렇게 읽힙니다. 하지만 이 설교 말씀은 그 문장을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요.
다른 각도라면 어떤 식인가요?
그러니까 떡으로만 살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의 기저에는 반대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떡도 필요하다는 지독한 현실주의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아,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하다는 걸 전제하고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의 물리적 한계, 그리고 그 배고픔을 결코 외면하거나 속물적이라고 깎아내리지 않는 거죠.
네네.
오히려 땀 흘려서 일하고 빵을 얻어서 내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과정 자체가 고상한 영적 행위만큼이나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한 영역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와, 내가 먹고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이 치열한 노동이나 생존의 고민들이 결코 세속적인 타락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으로서 아주 정당하고 필연적인 조건임을 텍스트 자체가 인정하고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됩니다. 물질이 생존에 필수적이라는 그 전제는 확실히 이해가 가요.
네.
하지만 여기서 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또 다른 반론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기왕 절대적인 존재한테 기도를 하는 거라면 이 시스템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짜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마르지 않는 평생의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낫지 않나요?
아, 한 번에 왕창 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왜 굳이 일평생이 아니라 딱 24시간마다 리셋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한 걸까요?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엔 너무 비효율적인 설계 같아요. 매일매일 불안하잖아요.
효율성이라는 현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확실히 이해하기 힘든 설계죠. 근데 그 모순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설교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던 광야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아, 광야요?
네. 그곳에서 소위 만나의 원리라는 아주 중요한 메커니즘이 등장을 하는데요.
만나의 원리요?
네. 척박한 사막에서 하늘로부터 매일 만나라는 식량이 떨어졌다는 그 신화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식량 공급 시스템에는 아주 기가 막힌 규칙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었죠?
바로 24시간 유통기한 원칙이었습니다.
당일에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냉장고도 없었을 텐데.
하루치 이상을 욕심내서 텐트 안에 막 잔뜩 쌓아두잖아요. 그러면 다음 날 어김없이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려서 아예 먹을 수 없게 변해버렸습니다.
와, 진짜요? 억울해서 어떡해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제약이 아니라 고도의 심리적 훈련이었다고 설교 말씀은 해석을 합니다.
심리적 훈련이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생 먹을 식량을 한 번에 창고에 쌓아둘 수 있다면 인간은 더 이상 그 식량을 주는 존재를 찾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굳이 매일 부탁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네, 그저 자기 찬고에 자물쇠만 굽게 걸어 잠그고 그 물질 자체를 숭배하게 되겠죠. 즉, 내일의 불안을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적으로 해결하려는 그 인간의 본성을 꺾어버린 겁니다.
꺾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건가요?
매일매일 나에게 이 양식을 공급하는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 찾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설계라는 거죠.
아, 단순히 빵을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저한테 한 번에 100억 원의 자산을 딱 쥐어주면 저는 공급자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마 제가 잘나서 원로부터 살아남은 줄 착각할 것 같거든요.
대부분의 인간이 그렇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내 생존의 줄을 쥐고 있는 존재를 인식하게 만드는 일종의 뭐랄까 관계적 족쇄? 아니면 안전장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관계적 안전장치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는 것도 결국 이 공급자와의 관계성을 강조하기 위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예리하게 연결하셨습니다. 부모의 가장 본능적인 역할이 바로 자녀의 생존, 그러니까 먹을 것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밥 챙겨주는 게 부모 마음이죠.
설교 말씀은 창고에 쌓아둔 언제 썩을지 모르는 빵덩어리를 믿고 안심할 게 아니라 내일도 어김없이 빵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공급자를 신뢰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 물질이 아니라 공급자를 신뢰해라?
물질로 미래를 통제해보려는 그 강박을 좀 내려놓고 공급자와의 신뢰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아주 따뜻한 초대인 셈이죠.
와,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는 그 원리가 완벽하게 작동을 했을 것 같아요. 뭐 애초에 쌓아도 환경도 안 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는 사막이나 광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많이 다르죠?
우리는 원한다면 얼마든지 쌓아둘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 복리로 예금도 넣고 주식에 투자도 하고 대형마트에서 대량으로 물건을 사재기할 수도 있는 그 절대 풍요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네, 창고가 넘쳐나는 시대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넘쳐나는 이 현대사회에서 그 고대 사막시대의 룰인 오늘치 양식만 달라는 기도가 도대체 무슨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흥미롭게도요, 설교 말씀은 이 기도가 1세기의 그 굶주린 농부들보다 오히려 현대 우리들에게 훨씬 더 치명적이고 필수적인 해독제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더 필요하다고요? 왜죠?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절대적인 결핍이 아니라 무한한 욕망이 만들어낸 상대적 결핍이라는 아주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 심리학에서 흔히 말하는 쾌락 쳇바퀴 같은 거군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 금세 거기에 적응해버리고 계속해서 더 큰 자극을 원하게 되는 그 현상이요.
정확합니다. 우리의 뇌 구조랑 이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이 맞물리면서 벌어지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오늘날 우리는 이 남들 사는 만큼 혹은 기본적인 생활이라는 그 기준점 자체를요, 과거에 일용할 양식보다 수백 배 이상으로 높여놓았습니다.
아, 눈이 엄청 높아졌죠, 사실.
그리고 그 욕망이 생기자마자 그냥 터치 한 번으로 즉각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잖아요.
로켓 배송도 있고 뭐 배달 앱도 있고요.
맞아요. 먹고 싶으면 새벽에도 배달이 오니까요.
그러니까 욕망과 충족 사이의 간극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진 겁니다. 설교 말씀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간극이 제로가 된 게 왜 문제인가요?
과거에는 결핍 속에서 간신히 얻은 빵 한 조각 혹은 뭐 졸업식 날 가족과 같이 먹던 그 짜장면 한 그릇이 우리에게 엄청난 감격과 도파민을 주었단 말이죠.
아, 그렇죠. 옛날에는 바나나 하나만 먹어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충족이 가능한 이 시대에는 무언가를 얻어도 더 이상 예전 같은 감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당연한 게 되어버리니까?
네. 그저 금세 권태로워지고 더 강한 자극, 더 비싼 물건, 더 맛있는 음식만 찾아 헤맬 뿐이죠. 물리적 물질의 배는 터질 듯이 부르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은 아주 심각한 영양실조와 우울증에 걸려버린 상태입니다.
오, 듣고 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네요. 앞서 제가 말했던 냉장고는 꽉 차 있는데 마음은 텅 비어버린 이유가 바로 그거였군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저한테 제발 물 좀 주세요 라고 결핍을 호소하는 게 절대 아니네요.
네, 완전 반대죠.
오히려 당신은 더 필요해, 남들보다 더 가져야만 안전해 라고 우리한테 끊임없이 속삭이는 이 끔찍한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부터 나 자신을 차단하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아주 훌륭한 통찰이네요.
내게 정말로 필요한 딱 하루치의 양식은 이미 충분히 주어졌어. 그러니까 그 선을 넘는 탐욕을 이제 좀 멈춰주세요. 라고 하는 일종의 영적인 미니멀리즘 선언이나 다이어트 선언처럼 들립니다.
완벽한 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설교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화두거든요.
아, 너무 좋은데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치워졌다라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우리를 갉아먹는 그 자본주의적 탐욕의 쳇바퀴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쳇바퀴에서 탈출하는 주문이었군요.
네, 이 기도는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판기 버튼을 누르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오히려 끝없는 욕망으로부터 내 영혼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아주 단단한 방패가 되어주는 것이죠.
나의 끝없는 욕망을 제한하는 영적 방패. 진짜 텍스트의 깊이가 대단하네요.
네, 정말 깊죠.
근데 이 설교 말씀의 분석이 여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개인의 심리나 뭐 영성 훈련을 넘어서 이 기도가 세상을 향한 굉장히 도발적인 사회적 실천 메시지로 확장되는 지점이 저는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이 텍스트의 정수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선의 확장 말이죠.
네네.
기도문의 원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아니거든요.
오, 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죠. 대명사가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빵이 아니라 우리의 빵을 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를 한번 보세요.
양극화가 되게 심하죠?
맞아요. 누군가는 잉여의 빵을 버리다 못해 창고에 썩혀두고 있는데 지금 지구 반대편의 누군가는 오늘 당장 먹을 빵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잖아요.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설교 말씀은 이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아주 단호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일용할 양식을 초과하는 물질이나 재능, 시간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이 남들보다 잘나서 누리라고 주어진 잉여 소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전문가님.
네.
그 논리대로라면 만약에 제 하루 필요량이 빵 3개인데 수중에 10개가 들어왔다고 쳐보죠. 그럼 나머지 7개는 애초에 제 소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이 저한테 그냥 잘못 배송된 거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마치 제가 그 7개를 원래 주인한테 전달해야 하는 택배기사가 된 것처럼요.
택배기사 비유 참 좋네요.
이 비유가 철학적으로는 참 아름답고 멋진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네, 편하게 말씀해 보시죠.
만약 제가 그 10개의 빵을 얻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매일 야근하고 진짜 뼈 빠지게 고생을 했다고 쳐보는 거예요.
네, 열심히 일해서 번 거죠.
그럼 우리 인간의 뇌는 당연히 이건 내 피땀 눈물의 결과물이야. 온전히 내 소유야. 라고 강력하게 저항하게 되어 있거든요.
당연하죠. 억울하죠.
내가 힘들게 번 10개의 빵을 타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기꺼이 내놓는다는 건 인간 본성에 완전히 반하는 일 아닌가요? 설교 말씀은 이 본능적인 저항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훌륭하고 지극히 현실적인 반론입니다. 당연히 억울하고 남 주기 싫고 다 내가 갖고 싶은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죠.
맞아요. 저도 솔직히 아까울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설교 말씀은 타인에게 빵을 내놓는 행위가 단순한 도덕적 적선이나 뭐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같은 이타적인 희생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희생이 아니면 뭔가요?
오히려 그것은 철저한 자기 구원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기 구원이요? 남을 돕는 게 나를 구하는 거다.
네. 앞서 우리가 광야의 만나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네.
하루치가 넘어가는 그 잉여의 만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외 없이 다 썩어서 악취를 풍겼잖아요.
다 썩어버렸죠.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뭐 물리적인 빵을 냉동고에 꽁꽁 얼려둘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잉여를 어떻게든 지키려는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심리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썩어간다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7개의 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더 튼튼한 금고를 사야 하고요. 도둑이 들까봐 밤잠을 설쳐야 하고 또 10개를 가졌으니까 이제 20개를 채워야 한다는 그 새로운 강박과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주지 않고 내가 꽉 움켜지는 순간 그 잉여의 물줄이 도리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나를 옥죄는 감옥이 되어버린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이 주장하는 바는 명확해요. 남에게 베푸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썩게 만드는 그 탐욕의 덩어리를 덜어내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라는 겁니다.
와, 관점의 전환이 엄청나네요.
네. 그 초과분의 빵을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우리 안의 누군가에게 자발적으로 흘려보낼 때 비로소 나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고의 빵이 아니라 언제든 나에게 빵을 주실 수 있는 공급자를 진정으로 의지하는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거대한 공동체적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퍼즐이 진짜 하나로 완벽하게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무심코 식탁에서 중얼거렸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짧은 한 줄의 기도 속에 이렇게 거대한 세계관이 숨어 있을 줄은 아마 상상도 못하셨을 거예요.
네, 저도 처음 이 내용을 접했을 때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이거는 결코 낭만적인 식사 기도가 아니었네요. 인간의 나약함과 생존을 향한 아주 절박한 인정이자 썩어질 물질 대신 공급자를 신뢰하겠다는 단호한 결단이었고요.
네.
또 끝없이 더 많이를 외치는 시대에 탐욕에 맞서는 아주 튼튼한 영적인 바리케이드였습니다.
나아가서 내 창고에 쌓인 잉여의 빵이 누군가의 식탁에 올라가야 할 우리의 빵임을 깨닫고 꽉 움켜진 손을 펴게 만드는 강력한 사회적 혁명의 선언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재조정하는 매우 급진적인 철학이자 신앙의 고백인 셈이죠.
삶의 토대를 재조정한다. 멋진 말이네요.
네. 내가 내 삶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을 이제는 좀 버리고 매일매일의 삶이 거대한 공급의 사슬 안에서 나에게 선물로 주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아주 역동적인 인식의 전환인 것입니다.
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직접 씹어보고 소화할 만한 새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져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물리적인 물질이나 음식 위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개념을 여러분의 정신적이고 디지털적인 삶으로 한번 확장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오, 디지털적인 삶이요?
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과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디지털 만나가 쌓여 있습니까?
디지털 만나? 와, 확 와닿는데요?
언젠가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당장 읽지도 않을 기사나 정보들을 끝없이 스크랩해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 제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찔리네요.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내가 어떻게든 통제해보겠다고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세상의 온갖 비관적인 뉴스와 정보들을 꾸역꾸역 집어삼키면서 정보의 폭식증에 걸려있지는 않습니까?
네, 현대인들 다들 자기 전에 폰 엄청 보잖아요.
맞아요.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릴 그 잉여의 정보들을 끌어안고 불안해하는 대신에 오늘 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 필요한 딱 오늘치의 지혜와 마음의 양식만 구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치의 지혜만.
네. 그 정보의 잉여를 과감하게 비워낸 텅 빈 자리에 오늘 내 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온전한 감사와 놀라운 해방감이 어떻게 채워질지 꼭 한번 상상해보시고 또 실험해보시기 바랍니다.
썩어버릴 정보와 불안의 잉여를 싹 비워내고 오늘 하루의 양식에 온전히 머무는 삶. 와, 정말 묵직한 여운이 남는 화두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 삶의 어느 영역이 불필요한 잉여로 썩어가고 있는지 다들 깊이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네요.
네, 꼭 한 번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룬 이 놀라운 통찰이 여러분의 내일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안에서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응원하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